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명시해주는 마태복음의 핵심 말씀을 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는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를 향해 단호하면서도 애틋한 목소리로 요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 들으면 약간 부담도 되고 은밀하게 저항감이 오르죠. 자신을 버린다라는 단어는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억압해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을 주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 삶에 끊임없는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은 무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내려놓고 내가 원치 않는 시련이나 고난 같은 힘들고 고단한 삶의 무게는 짊어져야 한다는 불안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이 이 말씀을 기쁨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종교적 의무와 강박으로 받아들이며 영적인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상담을 하거나 성사를 볼 때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 이게 저의 십자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겠죠. 혹은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인내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영성심리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신을 버린다는 의미는 나의 고유한 존재나 존엄성을 파괴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버려야 할 진짜 자신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욕망의 덩어리, 즉 타인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통제욕구, 남들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우월해지려는 집착, 그리고 상처받지 않기에 꽁꽁 싸매든 고집스러운 거짓자아를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지배하려는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비움입니다. 상처받아도 참고 불안이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 고통을 그냥 인정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시죠. 즉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거짓 자기를 분별하여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지혜라고 하신 십자가는 하느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뚝 떨어뜨리신 가혹한 형벌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십자가는 내가 피하고 싶지만 마주해야만 하는 가정 안에서의 갈등,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나약함, 내가 감당해야 할 직장에서의 고단함,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지독한 상처와 한계들을 수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씩씩하게 잘 짊어지고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영성적인 성장은 가다가 멈춰도 좋고 쓰러져도 좋으니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께까지 다다르길 원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 성취감을 고취하는 영광의 도정이 되기도 하고 고통에 짓눌리는 절망의 가시밭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일상에서 내 안위와 체면, 세상의 물질과 평판이라는 가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영원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고군분투할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얻는 것 같으나 정작 하느님이 창조하신 참 자아의 평화라는 진짜 목숨을 잃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허상을 붙잡으려는 집착을 과감하게 잃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여정이지만 쉽게 포기하거나 세상 탓을 하던 심리적 방어벽을 걷어드립시다. 내가 맞다는 고집과 통제 욕구를 주님 자비 앞에 기쁘게 비워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온유하게 받아들입시다. 내 손에 집착을 놓아야 비로소 주님의 손을 잡고 부활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심판을 멈추고 내 몫의 십자가를 사랑으로 길들이며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
일본 교리 이문한 신부입니다. 미사가 너무 지루해요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탓도 책임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미사에 참여한 누군가가 담고 있는 사랑이 짧기 때문입니다. 미사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한없는 사랑에 고개를 숙여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에 자주 참여하여 주님의 말씀과 영혼의 양식을 자주 모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더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그분과 더 긴밀하게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성 아우스팅은 성체 성사를 자비의 성사요 일치의 표지이며 사랑의 매짐이라 정의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포르체에서 펴낸 김종필 신부님의 눈물로 씻어낸 가슴에는 새로운 꽃이 피어나리 가운데 체념과 받아들임의 서로 다른 태도. 모든 것을 체념한다는 것은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느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체념은 공허 속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지만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체념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라는 고집과 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라는 도피지만 받아들임은 하느님의 뜻이면 된다는 신념이다. 체념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받아들임은 생활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룬다. 체념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야 라는 한탄이지만 받아들임은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길이 있을 거야 하는 기대다. 체념은 나는, 내 친구는, 내 동료는, 내 배우자는, 내 자식들은 어찌 이 모양일까 하는 불만과 비난이지만 받아들임은 이런 나, 이런 내 친구, 이런 내 동료, 이런 내 배우자, 이런 내 자식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무엇인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신앙이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책 만드는 집에서 펴낸 권영호의 그대 한입 나 한입 가운데 가을날의 짬뽕.
잎이 마구 떨어져 내리던 가을날이었죠. 그대와 나는 짬뽕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짬뽕이 두 그릇, 짜장면이 한 그릇 식탁에 오르는 순간 다 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짜장면도 짬뽕도 깔끔하게 비워졌고 그대의 왕성한 식욕은 그보다 더 왕성한 노동욕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짬뽕집 앞에서 담배를 피워물고 푸른 하늘을 향해 구름처럼 뭉게뭉게 연기를 만들어내는 그대 앞에서 내가 입이 짧은 건 식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동욕이 부족해서라는 걸 반성했습니다. 꽁초가 되어버린 담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빨고 사람 좋은 너털 웃음 속으로 그대는 숨어들어갔고 나도 그 웃음을 따라 옛날처럼 낄낄거렸답니다.
흑인 연가 이제 준비했는데요.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들과 함께하는 작품 요르단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흑인 연가입니다. The Riverside Singers의 목소리입니다.
Get away, Jordan. I want to cross over to see my Lord.
Don't get away,
get away, Jordan.
Don't get away,
get away, Jordan.
Don't get away,
get away, Jordan.
Bright and fair,
want to cross over to see my Lord.
Going to take my wings and fly the air.
Want to cross over to see my Lord.
Why don't
get away, Jordan?
Why don't
get away, Jordan? No,
get
away, Jordan. I want to cross over to see my Lord.
Why don't
get away, Jordan?
Why don't
get away, Jordan? No.
Jordan, it's chilly and cold.
I want to cross over to see my Lord.
It chills the body, but not a soul.
I want to cross over to see my Lord.
Why don't get away,
get away, Jordan?
Why don't
get away, Jordan?
Why don't
get away, Jordan? I want to cross over to see my Lord.
Why don't
get away, Jordan?
Why don't get away?
Get away, 곡 준비했는데요. 빅토리아 작곡의 폴리포니, 즉 다성음악 아베마리아 성모송 감상해 보십시오.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easywelllife.com J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나를 쏙 스톡 향료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거 프리 시온 Drops candy 지금 시작해요 easywel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life.com
카톨릭 뉴스입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본 대회 개막을 꼭 1년 앞둔 3일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온숨 캠페인 글로벌 나무 심기 운동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해칙 찬미 바두소서 정신을 바탕으로 각국 순례자들이 자국에서 나무를 심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는 국제 생태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조직위는 국제 카톨릭 연대기구 찬미 바두소서 운동 라우데토시 무먼트와 협력해 대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주를 줄이고 대회 이후에도 이어질 생태적 유산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8일에서 9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2026년 카톨릭 문화 박람회를 진행하며 이달 중 순주교자 명동 대성당 갤러리 1898 광장에 체험형 세계 청년대회 WYD 상설 홍보관 왔어 갈게 이미 시작된 순례도 개관합니다. 조직위는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와 9월 14일에서 17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 호텔에서 제2차 국제준비회의도 엽니다. 세계 각국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 담당자 250여 명을 초청해 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국민당 대표는 재선 시 비례대표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다소 갑작스러운 선거 공약을 내세워 당내 의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뉴스톡 GB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럭슨 대표는 비례대표제 국민투표는 고려해 볼만한 사안이라며 내년에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적 이 제도가 뉴질랜드 국민들이 여전히 원하는 것인가, 여전히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연립정부 동료인 액당과 뉴질랜드 제1당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당 동료들 역시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오후 국회에 출석한 럭슨 대표의 국민당 동료들은 그가 이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언급을 피했습니다. 루이스 업스턴 사회개발부 장관은 럭슨 대표가 비례대표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있던 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9개의 새로운 중등 교육 과정에 대해 업계 지도자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교사 노조는 해당 과목들을 개발하고 도입할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기술위원회가 2029년 NCEA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격증 도입을 목표로 해당 과목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과목은 차세대 제조, 응용지능형 시스템, 건설 및 건축 환경, 에너지 및 인프라, 공학기술, 식품 및 섬유 시스템, 보건 서비스 및 의료, 호텔, 음식 및 의료, 관광입니다. 에리카 스탠포드 교육부 장관은 니콜라 윌리스 재무부 장관과 함께 쿡 해협이 내려다보이는 메리디안 에너지의 마카라 풍력발전소에서 이 과목들을 발표했습니다. 스탠포드 장관은 업계가 새로운 교육 과정 내용을 작성하는 데 참여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포드 장관은 새로운 과목들이 NCE의 과목들보다 다양성이 적고 고용주들이 원하는 기술과 지식을 청소년들에게 더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춘 과목들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탠포드 장관은 모든 학교가 9개 과목을 모두 제공할 수는 없으며 일부 학교는 협력하거나 지역 직업훈련 아카데미와 제휴하여 과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차기 총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혼합 비례대표제 MMP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당초 라디오 인터뷰에서 4년 임기제 국민 투표를 추진할 경우 MMP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으며 이후 이를 차기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임기에는 경제 회복과 치안 등 현안을 우선시하느라 국민 투표를 추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당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크리스 비숍 장관과 마크 미첼 경찰 장관 등은 총리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일 뿐 현재 당의 공식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니콜라 윌리스 부총재와 시미언 브라운 선거대책위원장도 4년 임기제 논의 과정에서 MMP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는 연립정부 체제에서는 소수 정당 인사들이 내각에 참여해 정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의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에 여전히 부합하는지 국민 투표를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당은 향후 MMP 국민 투표를 공식 공약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추가 의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보존지 Conservation Land 매각 범위를 확대하려던 법안 일부를 여론의 거센 반발 끝에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개법 OIA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타마 포타캬 장관과 보존부는 환경단체가 제기한 보존지 대규모 매각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관련 자도와 자료와 지도를 긴급히 준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법 개정 시 최대 60%의 보존지가 매각 또는 개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계속되고 그린당과 환경단체의 온라인 청원에는 각각 6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법안의 표현이 정책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보존지 교환 매각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은 보존 가치가 매우 낮은 일부 토지만 처분을 허용하지만 철회된 개정안은 멸종 위기종, 보호와 생태적 가치 등을 충족할 경우 더 많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국민, 국립공원과 생태보호구역 등 약 40%의 보존지는 여전히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법안에는 보존지 이용료 부과와 기업 활동 허가 절차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국회 심의를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전역이 강력한 한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북섬이 남섬보다 더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데저트 로드 기상관측소의 최저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으며 타오퍼는 영하 6도로 8월 기준 최저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이피어도 영하 3도를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고 오클랜드의 헤누어 아파이 공항은 영하 2도를 기록하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기상청은 북섬의 맑은 하늘이 밤사이 복사 내근각을 강화해 기온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남섬은 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유입되면서 북섬만큼 기온이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한파로 더니든에서는 도로 결빙으로 교통 혼잡이 발생했고 웰링턴에는 보기 드문 눈발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 교통청 NZTA는 운전자들에게 새벽과 이른 아침 도로 결빙에 각별히 주의하고 감속 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급제동과 급조향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밀퍼드 로드 SH94에는 적설 경보가 유지되는 등 전국적으로 겨울철 안전운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진단 건수가 지난 1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타고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보건 및 장애 관련 데이터베이스 3개를 분석한 결과 ASD 진단자는 3만 8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어린이의 1.3%, 성인의 0.14%가 ASD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으며 모든 연령과 성별, 민족성에서 증가세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성인 진단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이 중요한 변화로 지목됐으며 여성과 마오리의 증가폭도 두드러졌습니다. 연구진은 자폐가 평생에 걸쳐 지원이 필요한 질환인 만큼 성인 대상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단 증가의 원인은 단순한 유전적 변화가 아니라 자폐 인식 향상, 진단 기준 확대, 평가 접근성 개선, 의료 이용 변화, 사회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도 관련 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 인력 양성과 장기적인 보건 복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라이프.com, J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애호신부입니다. 최근 중동 사태에 인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제품들이 석유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소비 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에 자원 위기까지 동시에 닥친 지금 자원을 아끼고 다시 활용하는 지혜와 실천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른바 쓰레기 박사로 불리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과 함께 자원순환의 필요성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구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을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수열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소는 자원순환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뭐 아니면 영향 내지는 또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하진 않고요. 뭐 쓰레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 특히 시민들의 쓰레기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쓰레기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쓰레기라는 표현이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안 좋은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좋은 자원들이 있다라는 것이 좀 역설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 박사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별칭.
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애정하는 단어입니다.
네네네.
쓰레기 박사 줄여서 이제 스박이라고.
아, 스박! 아니, 쓰레기 박사보다 스박은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데요?
뭐 어쨌든 뭐 쓰레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박사 이런 의미잖아요. 뭐 쓰레기 같은 박사 이런 그 부정적 의미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조심해야 될 좀 이게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 박사님한테 그 사람들이 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일단 일상생활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배출과 관련된 그런 궁금증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두 번째, 이 쓰레기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세 번째, 이제 조금 더 좀 심층적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는 왜 있다고 해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시죠.
네, 사실 이게 뭐랄까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긴 하는데 사실 어쩔 수 인간이 살게 되면 쓰레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쓰레기를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도 배출을 좀 줄이는 것을 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사람이 있었던 자리는 무조건 쓰레기가 있다는 말처럼 참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한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엔 좀 뭐 그렇긴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한국의 쓰레기를 이렇게 순환하는 개념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쓰레기 발생량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물론 우리나라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긴 한데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다른 선진국들에 비교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이 아주 높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좀 바닥, 밑에, 하위.
예, 왠지 지금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긍정적이긴 합니다.
순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재활용률 측면에서도 이렇게 국가별로 재활용 통계의 기준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요건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전 세계 탑10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률은 매우 높아요.
네. 그러면 아까님 말했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재활용률은 높은데 동시에 우리나라는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우리나라의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은 미국이 7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 말처럼 들려서 왜 단위 면적당 우리나라 쓰레기율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워낙 좁은 국토에 시설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의 밀도, 강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도 재활용률이 훨씬 더 낮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막 버린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양은 비율은 한 50%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생활 쓰레기는. 그러니까 절반은 재활용하고 있고 절반은 땅에 묻거나 태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거의 전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건데 워낙 우리는 쓰레기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니까 이 정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쓰레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쓰레기도 수출한다. 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반입하지 않아도 다시 되돌려보이는 사건도 있었긴 한 것 같은데.
2018년에 네네.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으로 쓰레기를 일부 수출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양이 아주 심각하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중국 등으로 쓰레기를 보내서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이 안 돼서.
네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그렇죠. 전면 네. 금지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2019년에 네, 우리나라가 쓰레기 산으로 몸살을 앓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국에 막 농촌 지역에 쓰레기 산들이 갑작스럽게 생겼거든요. 이 말은 중국으로 보내는 쓰레기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쓰레기 처리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니까 여기 한 방울 딱 떨어진 것만으로도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쓰레기 처리 가격이 폭등하고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이제 불법 투기 브로커들이 개입을 하면서 쓰레기들을 모아서 농촌 지역에 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2019년 1월에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쓰레기 산이 235개가 나왔거든요. 그 최종적으로는 500개까지 갔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매우 높은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더 하기 위한 노력을 악착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다고 또 재활용률 높다고 그렇게 다행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국토가 작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민감한 건 아닌데 그냥 여쭤보게 되는 건데 매년 그 쓰레기 배출량이 늘긴 한 거죠.
사업장 쓰레기, 건설 쓰레기, 생활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보게 되면 네. 우리나라가 1년에 한 2억 톤 정도 나와요.
네.
20년 전에 1억 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쓰레기 발생량이 딱 두 배 증가한 셈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인구가 두 배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쓰레기 발생량, 사람들이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생활용 쓰레기가 더 많, 건축용이 더 많긴 할 것 같긴 한데.
무게 단위로 따지면 건설 쓰레기가 절반 조금 못 미치고요. 다음에 사업장 쓰레기가 그만큼 많고요. 무게 단위로 따지면은 생활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한 10%가 조금 넘어가요. 우리나라가 2억 톤 정도 쓰레기 발생하면 생활 쓰레기는 2,300만 톤 정도죠. 그러니까 무게 단위로 따지면 10%가 조금 넘어가는데. 근데 이게 또 통계의 착시가 있죠. 왜냐하면 건설 쓰레기는 콘크리트 덩어리잖아요.
네네네.
생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게로 따지면은.
그렇지.
건설 네네. 쓰레기가 비중이 높은 걸로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부피로 쌓아놓으면.
그렇죠.
생활 쓰레기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생활 쓰레기가 뭐 전체 무게 단위로 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생활 쓰레기 문제는 전체 쓰레기 문제에서 크게 심각하지 않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무게, 부피 이런 걸로 따지면 모든 쓰레기가 다 문제다. 그래서 그 건설 쓰레기는 건설 업계, 사업장 쓰레기는 산업계, 그리고 우리 생활 쓰레기는 우리 시민의 문제죠. 그래서 각자가 각각의 쓰레기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영역에서 다 최선을 해야죠.
얘기 나오긴 했으면 그 앞으로는 재생산업이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재생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쨌든 그 재활용률은 무조건 높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한 50% 정도 재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뭐 재활용률을 70%, 80%, 궁극적으로는 90% 이상까지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분리배출 노력만으로는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애초에 물건을 만들 때부터 좀 재활용이 잘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잘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분리배출된 그 쓰레기들이 또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기술들이 받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 과정에서의 이 노력들이 정교하게 맞물리면서 재활용률이 좀 높아지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은 그 쓰레기 문제도 쓰레기 문제지만 자원 안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그렇죠. 재활용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자원들을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해외 자원 공급망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갑자기 중동 전쟁 같은 그 돌발 리스크가 어디에서 발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자꾸 커지고 있어서 해외에서의 자원 조달이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모든 자원을 해외에 의존한다? 이건 진짜 우리가 밤잠을 설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의 자급률을 높여야 돼요. 그럼 자원의 자급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쓰레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 쓰레기에서 최대한 자원을 뽑아내어서 써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모든 게 사실 불안정, 그러니까 뭐 글로벌이라고 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디가 딱 끊겨버리면 뭐 자체적으로 뭐 해내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제가 왜 이 한숨을 쓰냐면 쓰레기 얘기 나올 때마다 네.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뒤돌아보는 것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만큼 이렇게 분리배출 잘 되는 나라도 없다. 내가 미국 가 보니까 그냥 검은 봉지에 그냥 싹 다 집어넣고 싹 다 버리더라라고 하면서 뭐 어느 부분에 좀 자존감을 좀 높여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자기 독일에서 지내면서 독일은 병을마다 색깔별로 이제 또 분리 배출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막상 또 얘기 나누면 또 이제 아까의 그 박사님한테 또 질문하는 게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냐? 나도 분리수거 잘하고 싶은 이런 약간 복잡한 것들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귀찮아하는 것도 또 사실이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분리 배출을 매우 잘하는 나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를 그렇죠. 시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게 몸에 배인 습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이거는 인식은 다 갖춰져 있고 적어도 최소한의 실천들은 모두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국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분리배출에 잘 동참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분리배출과 관련된 시민들의 인식 수준 실천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매우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것들이 매우 많은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둔 것 또한 사실이고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성과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는 자꾸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아~
사람들이 이게 자꾸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서 제대로 못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각자의 문제로 봐야
쓰레기는
된다.
쓰레기가 배출된 지역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더 낫잖아. 막 이게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 그 정도 괜찮아 하고 안심을 한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여기 머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리배출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하고 있고 재활용률의 성과도 좋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걸로 다른 나라보다 잘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또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쓰레기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하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지역에
우리의 문제죠.
쓰레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산 사태를 피하려면 어차피 그 쓰레기를 다른 나라로 떠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쓰레기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요 생각이 사람들이 왜냐면 쓰레기 얘기 나오면 지구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문제지 다른 나라고 뭐 그냥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 정말 정답인데.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쓰레기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다른 나라 국민들이 못하면 사실은
영향을
효과를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는 지역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우리 문제는
우리
우리가
문제인데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저번에도 기후 그 관련된 분하고 얘기했는데 그건 딱 지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쓰레기도 이제 사람 생각들은 같은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무엇을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한계선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다 하고 있다.
그렇죠. 물론 시민들이 더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노력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 선택지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시민들이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뭐 자기 용기를 들고 다니면서 음식을 사 먹는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한계가 있죠. 이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가방에 그릇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텀블러를 무조건 들고 다녀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장 매장에서 다해용기와 다해용 컵으로 서비스를 해주도록 그리고 일회용기 배달이 아니라 다해용기로 배달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시민들이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야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 소비자 여러분 이런 실천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다음에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분리배출한 것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아. 그럼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시민들의 분리배출이 유의미한 성과로 갈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분리배출 품목도 지금보다 더 늘려줘야 돼요.
아, 더.
뭐 이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지금도 많은데 어떻게 하는 얘기냐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지금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도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커피 찌꺼기 같은 거, 특히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라든지 다음에 일회용 기저귀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해외에서는 재활용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로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도 계속 발굴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면 지금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쓰레기는 다 소각장이나 매립장 가거든요.
네네네.
그러지 말고 종량제 봉투로 배출된 것들도 한 번 더 뜯자는 거죠.
아.
그래서 재활용품을 선별하자라고 하는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뭐 손으로 막 뜯자는 거냐? 손으로 막 재활용품 종량제 봉투를 손으로 뜯어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 기계적 선별 과정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기계가 종량제 봉투를 뜯어서 뭐 그 안에 있는 비닐 같은 것들을 그 자동으로 선별해내는 공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도입을 해서 종량제 봉투를 소각장에 집어넣기 전에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걸러내자. 그러니까 지금은 분리배출이라는 하나의 그물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2중, 3중의 그물망들을 촘촘하게 설치를 해서 최대한 재활용품들이 계속 걸러지게끔 이렇게 해야 좀 재활용률이 실질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민들만 지어 짠다고 해서 재활용률이
단순하게
높아지는 건 아니다.
그 분리분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산업계도 이런 쪽으로 좀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고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옛날에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은 너무나 배달 음식이 너무 다양했긴 했지만 옛날에 배달 음식은 중국집 밖에 없었잖아요. 그 중국집 나왔을 때 다이 용기로 처음에는 이제 가져갔다가 다시 또 반납해서 가져가기도 했고 그래서 뭐 깨끗하게 뭐 해서 우리 내보내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일회용품으로 바뀌면서 또 바뀌기도 했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배달 음식이 붐이 확 일으면서 일회용기도 많이 늘었기도 했고
배달 앱이 등장하면서
그렇죠.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시킬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이 배달 시스템과 관련해서 그 음식만 전문적으로 배달하는 라이드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잖아요. 예전에 이제 중국집은 배달원을 직접 고용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건당 이용료만 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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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음식점에서도 배달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집이 아니라 뭐 분식집까지 심지어 카페까지도
그렇죠.
그 배달 앱을 통해서 라이더 시스템을 이용해서 쉽게 배달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배달이 폭발적으로 그렇죠.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일회용 컵보다는 실제 일회용 배달 용기가 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 쓰레기 발생 양으로 따지면 거의 한 네다섯 배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는 것보다 지금 배달 용기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서울이나 경기도 그리고 제주도 이런 지역에서는 다의 용기로 배달을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아.
그 배달 앱을 보면 다의 용기로 배달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배달 앱에서 다의 용기 배달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스크롤을 제일 내려야 제일 밑에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배달 앱도 사실은 좀 얄밉죠. 그
넣긴 넣었으니까.
다의 용기로 배달 시키는 것을 배달 앱에 그 최상단에 고정시켜놔야 사람들이 이런 게 있네라고 하면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은 있으니까
예.
그래도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좀 시키려고 좀 노력이라도 하는데 애당초에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알았어요.
다용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다용기 배달 시켜서 음식 먹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거나 세척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방에 담아서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배달 용기를 세척하는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같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회용기 배달 시키는 것보다 쓰레기 처리도 그러니까요. 훨씬 더 깔끔하고요. 그리고 그 탄소 포인트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다용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건당 1,000원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또 돈까지 벌 수 있는 방법인데.
아, 사실 저는 솔직히 배달을 안 시켜서 잘 모르던 건데 대부분 누가 시켰다고 보면 다 일회용기니까 일회용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회용기도 있군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군요. 이용을 못해서 안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저는 어쨌든 뭐 요런 좋은 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왜냐면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게 혼자 밥 해 먹기도 쉽지 않지만 배달 시켜서 먹지만 또 문제가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도 그냥 놔둬도 가져가서 해결한다 그러면 완전히 이득인데?
그렇죠. 특히 가정 말고 또 밖에서 배달 시켜 그렇죠. 먹을 때도 그때는 진짜 그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요. 처치 곤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어디에 버릴 수도 없고 네네네. 딴 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좀 이 다용기 배달 문화가 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거고 좀 저는 좀 배달 앱이 이 서비스를 좀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감추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궁금하긴 하긴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하유비가 부릅니다. 사막을 나는 나비. 생명은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인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소열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처음 든 거는 다의 용기로도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다. 이거는 되게 신박한. 그래서 도리어 이걸 아는 사람들이 배달 앱에다가 더 그거를 좀 강조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게 확실히 들긴 합니다.
이건 아니 정부에서 네. 그 다의 용기 배달 서비스를 홍보를 하도록 배달 그렇죠. 앱에 의무를 줘야
돼요. 아, 의무. 역시 한 발짝 더 나가시는. 역시 박사가 그냥 박사가 아니에요. 어? 경제가 붙어있다는 거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사실 이번에 나오면서 나프타 얘기 나오면서 그 뭐죠 비닐 이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또 파생되는 것도 플라스틱 또 문제이긴 합니다.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가 조금 옛날부터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것이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너무 편리하니까 그렇죠. 그 기업들이 자꾸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도 소주 하면 무조건 소주 병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페트병 소주도 그렇죠.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 페트병 소주가 점점점,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그 편의점 가보면 아마 병소주보다는 페트병 소주 매출액이 더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그 병으로 그 소주 드신 분은 음식점 빼고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주도 마찬가지고 소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그 플라스틱 쓰는 게 너무 편리하니까 이제 플라스틱으로 자꾸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배달 용기 같은 신규 문화도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그 소비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2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쓰레기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더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뭐 누구 혹자의 말에 의하면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지지 않았냐. 옛날에는 플라스틱에다 막 색깔 넣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홍보했는데 요새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하얀색 투명에다가 네, 뭐 이제 그 비닐 씌워가지고 그래도 해서 재활용이 그래도 높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니 그건 음료 페트병이 한정된 얘기죠.
아, 그 음료 페트병만
네 음료 페트병이 한정된 얘기고 전체 쓰레기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되는 용도는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부분적 개선이
그렇죠.
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개수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제가 막상 플라스틱 제품을 내가 뭘 쓸까라고 하면 음료수 관련된 빼고는 제가 뭐 집에서 막 요리를 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다 보니 그냥 뭐 생각해보니까 쌈장, 아니면 고추장, 된장도 그 색깔이 들어있는 플라스틱이고, 아, 그러면 그거는, 그런 것들은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근데 그 나라마다 지금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활용됩니까? 아니면 한국이 또 유난히.
아니,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950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 200만 톤 정도 썼는데 지금은 거의 한 5억 톤 조금 못 미치죠. 그리고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은 2060년 정도 되면 한 12억 톤 정도로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비량의 그 곡선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아, 계속 이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또 오히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워낙 많이 쓰고 있어서
아 별로 티가 안 나.
아니 이제 더 확산되는 속도가 오히려 좀 느린 거고.
느린 거, 그러니까 애덩치 많이 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미 쓸 만큼 쓰고 있다.
아,
근데 아시아와 아프리카 같이 그동안 그 소득 수준이 낮아서 플라스틱 소비가 적었던 곳에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또 그쪽이 플라스틱 소비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 소비량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굉장히 높은 소득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비량의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 음료수 관련된 교통은 대부분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새 사람들이 이제 플라스틱 음식을 그러니까 조금 안 먹으려는 사람들은 그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또 건강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 사람들이 멈칫멈칫하긴 하긴 하는데 좀 그래도 뭐 효과적인 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환경 호르몬이나
네.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는
네, 네.
우리가 좀 경각심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플라스틱과 접촉하는 식품의 소비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텀블러 들고 다니기 캠페인을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것이 그냥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뭐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를 살리고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게 그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텀블러를 그냥 약간 환경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 몸을 좀 더 그 플라스틱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슈는 그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 밝혀지거든요. 지금 우리 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쌓이는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뇌예요, 뇌.
아, 뇌.
그러니까 간이나 신장 같은 장기보다 뇌가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빨리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간에 쌓여 있는 미세 플라스틱보다 뇌의 미세 플라스틱의 밀도가 뭐 몇십 배 높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요새 이렇게 딱딱하군요. 유연하죠.
좀 끔찍한 게 그 치매로 돌아가신 분의 뇌와 그렇지 않은 분의 뇌를 비교를 해보면 치매로 돌아가신 분의 뇌가 미세 플라스틱이 3배에서 5배 높게 나오거든요.
요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매의 원인이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치매를 유발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결론 난 건 아니에요.
저희끼리 그냥 그걸 밀로 나가죠. 그러면 경각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그 지난 6월 5일이 그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로 좀 움직임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 문제가 워낙 계속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그 플라스틱 오염을 끝장내자라고 하는 협약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UN 차원에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워낙 이해관계자가 복잡해요. 특히 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가장 경기를 일으킬까요? 산유국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
자기들이
석유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는 국제 협약에 대해서 이 산유국들이 매우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진척이 계속 그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인데. 근데 지역 차원에서는 또 뭐 유럽연합 같은 곳에서는 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매우 강한 규제 조치를 하고 있죠. 그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곳이 포장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페트병이라든지 과자봉지, 라면봉지.
네네네.
이런 포장 용도로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전체 플라스틱 소비량이 한 30%에서 40%가 그러니까 이 일회용 포장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장재 쪽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게 제일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8월부터 EU에서는 그 기존과는 엄청나게 규제가 강화된 그 플라스틱 그 규제 법안이 시행이 돼요.
네네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는 그런 조치들이 예,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쨌든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좀 발표를 하면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도 노력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는 내고
인식 정도
내고 아니 인식과 뭐 근데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는 강화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네. 지금 플라스틱 문제가 악화되는 속도에 비교해서 정부의
느리다.
조치는 너무 좀 미지근한 거 아니냐. 좀 더 속도감 있게 좀 더 강한 조치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이니까 재작년에도 예를 들어 일회용 그 뭐지 플라스틱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빨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했는데 결국 뭐 그 조치가 유야무야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뭐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일단 정부가 규제를 좀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시장이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좀 이 문제는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정부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경기장,
네.
야구장 이런데 일회용품 엄청나게 써요.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상 거기는 전 장점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일회용이 장점이 아니라 거기서 먹은 사람들은 거의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근데 쓰레기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버리고 가면 다회용기를 써도 도력 가능할 건. 딴 데는 야 네가 그걸 들고 가서 어디서 버릴지 모르니까 다시 회수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나 거기는 그 지역 그 거기서 먹고 거기서 그냥 다 버리고 가니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그렇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소비자의 동선이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통으로 금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경기장 그다음에 장례식장 그다음에 놀이공원
네.
뭐 이런 곳 다음에 영화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기서 사서 먹고 거기다 버리고 가니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자꾸 텀블러 넣으라 이런 캠페인 펼칠 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곳은 아예 금지를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제가 또 했으면 좋겠다는 건 열차예요.
아, 가능성이죠.
네. 왜냐하면 역에서 다회용기로 그 테이크아웃해서 열차에서 마시고 내리는 역에서 반납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차야말로 또 굳이 일회용 컵을 안 써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장소가 뭐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축제 같은 것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마라톤만 하더라도 일회용 컵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너무 그 고정관념으로 그 그러니까 일회용 컵 쓰는 것을 당연시하는 곳들 중에서
네.
다회용기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그렇죠.
다회용기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일회용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네네.
좀 리필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시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제라든지 이런 샴푸
네네네네.
이쪽에 리필 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네네네네.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리필 산업이 되게 쪼그라들고 형식적이에요. 그러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필 제품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은 리필 제품이 엄청 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비용 지불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제품이 네네네.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재사용 리필로 바꾸면 사실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탈플라스틱 그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이런 대책들이 결국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민생 대책이 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또 크게 보면 그렇게.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정적으로 보지 말고 좀 넓게 보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뭐 서민을 살리는 또 다른 경제적인 논리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환경을 그 환경을 보호하는 이런 조치들이 그냥 비싸고 불편하고 뭐 그 이런 자꾸 부정적인 면들만 자꾸 부각이 되는 것인데 이 환경을 살리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소비 비용을 줄이고
네네.
그러니까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네네. 이런 조화로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좀 바라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 PD님이 이렇게 인터뷰할 때 물을 떠주시면 종이컵에 떠주시거든요. 오늘은 유리컵에 떠주시다가 웬일이란 생각이 들지만 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 눈치를 보는구나.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냥 익숙한 거에서 아예 불편하지만 그래 내가 이 마음 먹기에 나름이긴 한데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쉽지가 않다. 그냥 우리가 조금 넓게 보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친환경 실천 운동이라고 해서 뭐 텀블러 그다음에 분리 배출 에코팩 사용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박사님 그러니까 쓰레기 그러니까 그냥 저 쓰레기 박사님으로서 시민들에게 좀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실천은
네.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서로가 좀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안 쓰는 그런 실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꾸 너무 나댄다.
아.
너만 잘났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핀잔을 주는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실천을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당당하게 주변에 그런 친환경 실천을 권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민 개개인에게 모든 실천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민 모두가 좀 더 편하게 제로 웨이스트 소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들은 좀 어떤 시스템과 인프라를 깔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결국은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들로 하여금 이런 투자를 하도록 이끌어내려면 이제 규제 강화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역으로 그러면은 이런 규제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시민들이 또 정부에 적극적으로 또 요구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만 잘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들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잘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편한 것만 찾는다라는 말이 뭐 맞긴 하긴 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익숙함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요새는 지금 이제 커피 전문점 가면 내가 돈 지불하고 번호 부르면 내가 찾아가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한 15년, 20년 전에는 내가 커피숍도 앉아 있으면 와서 주문 받고 갖다 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지금 좀 이것도 꽤 됐는데 한 3, 4년 전에 어느 매장이 열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똑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주문하려고 하니까 앉아 계시면 주문 받으러 올 거고 커피도 갖다 줍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갖다 먹는 게 익숙해졌어. 그랬더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그 앞에 서성거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도 이제 커피숍이 그 제도를 바꿔서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편한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불구하고도 이 사람들 전부 다가 익숙해진 거, 그러니까 불편한데 익숙해지니 그것이 불편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받아들인 것처럼 그런 인식 전환이 조금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라고 하면 사회적인 시스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 앞으로 바람과 꿈이 있다고 하신다면
백수 아니 뭐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자동으로 그렇죠. 백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백수가 되는 날이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죠.
아, 쓰레기가 없어지는 날. 네. 사실 이게 제가 어디 가서 했던 얘기가 병 관련된 곳에서 아니 여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병원이 없어지는 거? 그 아픈 살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당연한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인지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것이 과연 당연한 건가? 편안한 것이 진짜 편안한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뭘 잊고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뭐 이런 말 표현 되게 많이 현명한 소비라는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말 표현 중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로 웨이스트 소비 운동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하루 뒤에 구매하는 거.
아. 그러니까 잠깐 내가 멈춰서
이 물건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거냐라는 것을 하루 동안의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 웰라이프.com JP 로우 국제 공정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노동당이 추진 중인 상품 서비스 세 GST 관련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제 전문가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예고했던 대규모 이란 공습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위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 열어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톨릭 뉴스입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본 대회 개막을 꼭 1년 앞둔 3일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온숨 캠페인 글로벌 나무 심기 운동을 공식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해칙 찬미 바두소서 정신을 바탕으로 각국 순례자들이 자국에서 나무를 심고 이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는 국제 생태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조직위는 국제 카톨릭 연대기구 찬미 바두소서 운동 라오데토시 무브먼트와 협력해 대회 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회 이후에도 이어질 생태적 유산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8일에서 9일 서울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2026년 카톨릭 문화 박람회를 진행하며 이달 중순 주교제 명동 대성당 갤러리 1898 광장의 체험형 세계 청년대회 WYD 상설 홍보관 왔어 갈게 이미 시작된 순례도 개관합니다. 조직위는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와 9월 14일에서 17일 인천 영종도 네스트 호텔에서 제2차 국제준비회의도 엽니다. 세계 각국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 담당자 250여 명을 초청해 대준비사항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공영방송 RNJ가 입수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이민부의 대규모 예산 초과와 관련해 담당 장관이 상당 기간 해당 사실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이민부와 사업혁신고용부 MBIE 관계자들이 정보기술 IT 프로젝트의 비용 증가와 사업 진행 상황을 장관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해계 처리를 통해 사업 비용이 내각 승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제공된 일부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달랐으며 이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IT 시스템 사업은 수년간 진행됐지만 반복적인 지연과 비용 증가 끝에 약 3,120만 뉴질랜드 달러가 손실 처리됐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과 책임과 공공서비스의 청렴성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장관은 이번 사안이 현 정부뿐 아니라 이전 노동부 정부 시절에도 장관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노동당이 추진 중인 상품 서비스세 GST 관련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제 전문가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는 일부 거래에 대한 GST 적용 방식을 변경할 경우 기업들의 세금 신고와 회계 처리 과정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조세 회피나 해석상의 혼란이 생길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은 이번 세제 개편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일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가 충분히 정교하지 않을 경우 세수 감소와 함께 GST 제도의 단순성과 효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GST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단순하고 예외가 적은 세금 체계로 평가받은 만큼 일부 업종이나 거래에만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제도와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주택 재고는 9.1% 늘어난 반면 인구는 5.5% 증가에 그쳤지만 과일, 가밀 거주와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소폭 악화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앨런 존슨은 문제는 주택수가 아니라 적절한 주택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되지 않은 것이며 개발업자들이 민간 분양 위주로 공급해 저소득층이 접근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서 2023년 공급된 신규 주택의 약 18%가 비어 있으며 일부는 세컨드 하우스나 투자용 주택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말버로와 웨스트코스트 등 일부 지역은 인구 증가보다 주택 증가가 훨씬 빨랐지만 기즈번, 타라나키, 사우스랜드 등에서는 임대료가 크게 올랐고 공공주택 대기 수요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존슨은 오클랜드를 떠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도시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해결책으로 사회 주택 공급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은 연간 약 1,500에서 1,600채 공급되는 반면 신청은 분기마다 5,500에서 6,000건에 대해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보조금은 늘었지만 수혜자 1인당 실질 지원액은 최근 5년간 감소했으며 전국 주택 자산의 약 90%를 소득 상위 40% 가구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주요 정당 정치인들이 엔지니어링 뉴질랜드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인프라 투자 중단과 재개를 끝내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데 폭넓게 공감했습니다. 엔지니어링 뉴질랜드의 리처드 템블러 CEO는 이러한 정책 변화로 국가 생산성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인프라위원회 권고를 따르고 재생 유지 보수에 70에서 80%를 투자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의 키어럼 맥게널티는 인프라는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다뤄야 하며 최근 혼잡 통행료 법안처럼 초당적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은 재원 마련이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셔인 존슨은 신규 사업보다 유지 보수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액당의 사이먼 코트는 공공사업에 과도한 비용을 비판하며 완벽한 다리보다 기본적인 다리라는 짓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녹색당의 줄리앤 젠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이 인프라 자금을 더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는 중앙정부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슨은 기후변화 대응 비용이 과장됐다고 반박하며 홍수 피해 지역도 단순한 배수 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렌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 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피지 수바에서 열린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와 뉴질랜드의 새로운 방위 협력 구상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17개 태평양 국가 외부 외무장관들과의 회의를 갖고 다음 달 팔라우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준비합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지난달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모의 탄두를 정착한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으로 시범 발사한 이후 열리는 것으로 뉴질랜드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규탄 성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편 PIF 사무국에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며 지역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호주, 피지와 함께 해양 평화 동맹 가입을 검토 중이며 공동 안보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위 협력도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후변화, 연료위기, 지역 회복력 강화, 그리고 미국, 중국 등 역외 강대국의 역할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오타고대 로버트 페트먼 교수는 중국 미사일 발사에 대한 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성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미국도 태평양에서 미사일 시험을 한다는 점을 들어 중국만 비판하는 것은 이중 잣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와 호주가 태평양 국가들에게 미중 경쟁에서 한쪽 편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의회가 형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대부분의 조항이 일주일 내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시민 체포 권한 확대로 일반 시민이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형법상 범죄에 개입해 체포할 수 있게 되며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체 구속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경비원과 소매업 종사자들이 절도범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해 소매 범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폴 골드 스미스 법무장관은 소매업 종사자들이 폭행과 학대를 겪고 있으며 소매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수십억 달러로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응급구조대원과 교정시설 1선 직원 폭행에 대한 새로운 범죄 규정 그리고 이른바 비겁함 주먹질을 처벌하는 새로운 범죄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 관련 법률도 강화해 기존 법의 허점을 보완했습니다. 반면 뉴질랜드 소매업 협회는 시민 체포 권한이 확대되면 범죄자들이 칼이나 총기, 마체테 등 더 위험한 무기를 휴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협회는 소매업체들이 새로운 법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경찰과 정부가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새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AI와 디지털 기술의 개발 활용은 인권과 와이탕이 조약 테티리티에 기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마오리 데이터 주권을 AI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 마오리 공동체가 자신들의 데이터와 문화, 언어, 전통 지식이 어떻게 수집, 사용, 관리되는지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AI가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장애인 지원, 마오리어와 도착, 지식, 보존 등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 차별과 편향, 디지털 소외 투명성 부족, 일자리 감소, 마오리 데이터 오용 등 다양한 위험도 경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기존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재생산하거나 일부 공동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AI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 책임성,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AI를 활용해 복지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떤 데이터와 기준을 사용하는지 공개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과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뉴질랜드가 해외에서 개발된 AI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국내에서의 사용 방식과 관리 체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마오리 부족,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디지털 전략을 마련하고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보고서를 접수했으며 경고 사항을 검토한 뒤 의회에 공식 대응 방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예고했던 대규모 이란 공습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의 요청 때문이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2일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란과의 대화가 월요일 오후에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그리고 이란이 모두 그에게 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차라리 거래를 하고 싶다. 나는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일 밤 공습 취소를 발표하면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군사적 공포와 무력 그리고 강력한 힘을 동원해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우리에게 공격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는 협상의 기본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폭염이 계속되면서 최근 일주일간 열사병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이 9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가 4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무성 소방청 직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주일간 일본 전역에서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9,1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도쿄도가 989명, 오사카부가 842명, 아이치현이 601명 등입니다. 지난달 28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구마모토 현에서는 309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직전주의 1.4배로 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 중 사망자는 7명이며 입원이 필요한 중증은 3,588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도쿄도 감찰 의무원에 따르면 전날 도쿄 23구 내에서는 열사병 의심 증상으로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곧 열릴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4일 현지 시간 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 매우 좋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란이 수개월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행동뿐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며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과 이란 당국에서 나란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여부를 포함한 외교 해법에 진전이 있다고 시사하며 청신호를 켠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으나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수일간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오만을 중심으로 한 중동국 중재로 양국은 대화 국면으로 들어서 해협 재개방 문제를 놓고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오만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우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3차례 열고 609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이며 46건은 이의 신청을 통해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만 278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 42%,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가 12.3%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 97.6%가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0.7%로 피해가 집중됐고 대전 11.1%, 부산 10.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4원 5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2원 9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6원 2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수영, 한우성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용준, 에드킹덤 컬리지 타네모라, 전망 조원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라이프.com, 제인피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코레오 마이테레오, 마오리말 주관 그룹 대화안내입니다. 매주 열리는 마오리어 회화 모임입니다. 모든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오리어를 배우고 연습하고 즐기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근하고 따뜻한 모임입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무료 차와 커피가 제공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 30K 드라이브 알바니에서 있습니다. 테아타 투 아트 클럽 안내입니다. 테아타 투 아트 클럽에서 창의력을 마음껏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먼지 쌓인 채 방치된 미완성 그림 작품이 있으신가요? 이제 재료를 가져와서 완성할 시간입니다. 매주 열리는 무료 수업에 참여하여 다른 애호가들과 소통하며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테아터 투 퍼닌슐러 커뮤니티 허브 595 테아터 투 로드 테아터 투 퍼닌슐러에서 있습니다. 잉글리시 컨버세이션 클럽 마운트 알버트 안내입니다. 마운트 알버트 도서관에서 매주 열리는 무료 영어 회화 클럽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영어 회화 실력을 연습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사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루크 로드 마운트 알버트에 서 있습니다. 레고 클럽 마운트 알버트 안내입니다. 레고 클럽은 매주 열리는 공동 창작 공간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멋진 레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료 놀이 공간은 연중 내내 매주 운영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마운트 알버트 라이브러리 84 세인트 루크 로드에 있습니다. 커피 케이크 앤드 컨버세이션. 도서관에서 커피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8월 14일, 9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이스트코스 베이 라이브러리 8 뷰트 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 무료 1:1 지원 올해와 라이브를 안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무료로 1:1로 도와드립니다. 기기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거나 0800-373-646으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오레와 라이브러리 12 모나 에보뉴 오레와에서 있습니다. 캐시얼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